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1월 22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4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을 다스리는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 설명한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포함한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천사들보다 못하신 인자로 나타난다.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자녀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신성한 통치권을 선언하신다. 히브리서 2장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충성을 확증하신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붙드시는 분, 그리고 통치자이시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하신 인간 대제사장이시다. 요약하자면 아들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현으로 묘사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신실하고 자비로운 형제로 제시되고 있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온전한 순종의 모본을 이해한다. 느끼기. 우리의 형제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한다. 행하기. 우리의 형제요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어떤 때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2.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선택이 모세가 했던 선택보다 더 큰 희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6. 하늘을 향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7.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형제가 되기로 선택하신 예수님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염려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사오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둘째 딸의 중학교 때 친구였던 동창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장로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주연이를 만나고 싶고 또 주연이가 다니는 교회에 가도 좋다는 그 어머니의 허락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둘째가 선교사에 가 있는데 마음이 흥분하여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자기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돌봐야 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 집중해주기가 어려운데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 친구랑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이야기부터 같이 나눠야 될까 생각해 보다가 아, 내 딸의 친구니까 내 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무엇을 줄까 생각하다가 지금 제가 학생과 청년들을 시간관리 코칭을 하고 있는데 그래 바인더를 선물해야 되겠다. 이 바인더를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양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양식들을 다 끼워서 빈 바인더에다 넣어가지고 바인더 사용법을 좀 가르쳐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났어요. 다행히도 그 어렸을 때 그 친구는 그 바인더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눠주면서 너 정말 인생에 대해서 네 꿈에 대해서 정말 집사님과 함께 같이 찾아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니까 참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도 역시 인생 그래프를 그리게 했습니다. 인생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 친구가는 정말 사람들을,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행복했을 때는 다 이렇게 친구들과 관계가 좋을 때가 행복한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힘들었을 때는 잘 친구들 전학을 가서 잘 적응하지 못했을 때, 또 수능을 준비하느라 혼자 있게 될 때 인생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 너는 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특히 친구를 참 좋아하네. 네, 정말 그래요. 저는 친구들과 뛰어놀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네요. 그 친구의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사신다는 얘기들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 친구는 그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표를 한번 짜게 해봤는데 주간 계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뭐 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늦게 자고 낮밤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너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던지고 그 일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만났지만 실례로 다시 친구를 좋아하는 이 친구에게 친구의 엄마로서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체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을까? 언제 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여리고라는 곳은 그 당시에 세리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로마의 군인들도 많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여리고성 일곱 바퀴를 돌아서 무너진 견고하고 또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부자요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만일 그가 가정 형편이 좋았거나 또한 여러 면에서 능력을 가졌다면 과연 세리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저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유대 민족에 있어서 이 세리는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부자가 되고 장이 되었을까요? 아마 세금을 걷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으로 성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그가 장이 되었겠죠. 그런 삭개오는 왜 예수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하여도 사람들이 비켜준다면 가서 볼 수 있었는데 삭개오에게는 그럴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앞으로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일에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삭개오가 그동안 세금을 착취하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미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장애물이 있었지만 삭개오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왜 사케오는 이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이 사케오를 왜 만나기로 하셨을까요? 아마 사케오는 세리 마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세리로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분, 그분이 어떠한가 하여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또 다른 이유는 침례 요한을 기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한 새 외에는 늑장하지 말라는 세리에 대한 교훈은 그의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그는 그 마음에 회개를 하고 또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케오와 같은 이미 세리고 이미 그간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인데 사케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사케오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기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사케오의 마음을 과연 믿어줬을까? 사케오는 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사케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겠다 하시고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케오의 반응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케오의 모든 형편을 아셨을까요? 아, 정말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사케오가 가진 문제가 그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임을 아시고 그 집에 찾아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사케오에게 있어서. 사케오는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한 시선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케오는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케오가 한 답은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 이전에 무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무사람들은 이러한 사케오를 보고 수군거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도 부평을 합니다. 이 무사람들은 왜 이런 사케오를 비난하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일까요? 죄인과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무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바로 제사장과 랍비들 그리고 외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전적인 사케오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케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두겠사오며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사게나 갚겠나이다. 어떻게 해서 이 세리 사케오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구보다 계산이 셈이 빠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갖게 되었을까요? 사케오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마 그는 그 가족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세리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사케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케오의 이름을 아시고 사케오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큰 사랑과 예수님의 편견 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일에 사케오는 전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이제 삭개오를 세리인 삭개오를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일을 통하여 자신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까요? 삭개오에게 진리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의 가족에게 하늘나라의 사물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랍비와 예배자들의 멸시를 받고 정말 있었던 이 삭개오의 온 가족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삭개오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우리의 온 가족을 삭개오의 가족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가족으로 삼아주시옵시고 또 다른 가족들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가족들로 만든 일에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가재는 절지동물 10강목 중 가재 하목에 속하며 500여 종류 중에 절반 이상이 북아메리카에서 서식합니다. 가재는 민물과 바다에서 모두 볼 수 있지만 주로 민물에서 생활하고 모래빛과 짙은 갈색의 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칼슘이 부족하면 파란 껍질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재는 산간지대의 물이 맑은 계곡에서 볼 수 있지만 산에서 물이 유입되는 논과 웅덩이 등에서도 서식합니다. 하지만 일급수의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환경 지표종입니다. 몸길이 약 50mm, 이마뿔을 제외한 갑각길이 29에서 32mm이며 미끈하고 얇지만 딱딱한 겉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5쌍의 다리가 있으며 몸체는 분절되어 있고 날카로운 주둥이가 있으며 눈은 움직이는 자루에 달려 있습니다. 가재는 사람이 다가오면 먹이를 달라고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키우기 쉬운 데다 나름대로 귀여운 면이 많아서 소형 중형종은 애완용으로 많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잡식성으로 뭐든지 먹는 가재는 물속에 살면서 집게발로 물고기나 달팽이, 곤충의 유충이나 벌레, 올챙이를 먹습니다. 개의 천적인 가재는 아가미가 젖어 있으면 물 밖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지만 도둑개처럼 아예 땅에서 살 수는 없으므로 땅 위를 잠시 기어다니는 데에 가깝습니다. 도둑개라는 이름은 도둑개가 서식하는 곳 주변의 민가에 들어와 음식을 훔쳐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재의 몸 마디는 총 25개이고 머리에 5개, 가슴에 8개, 배에 7개가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의 갑각은 융합되어 두 흉부를 이루며 머리의 마디에는 순서대로 제1촉각, 제2촉각, 큰턱, 제1소악, 제2소악이 있고 더불어 자루 끝에 달린 눈인 유병안이 한 쌍 있습니다. 머리의 위쪽은 갑각이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이를 이마뿔이라 합니다.
제1촉각은 이지성으로 끝이 두 갈래 편모로 나뉘어집니다. 제2촉각은 제1촉각보다 굵고 길어서 눈에 띄며 가슴에는 마디마다 부속지가 있습니다. 무척추 동물 생물학에서 부속지는 유기체의 몸에서 바깥으로 돌출된 혹은 자연적으로 연장된 몸의 일부를 말합니다. 첫 세계는 턱다리 혹은 악지라 하여 구기로서 생물의 섭식에 이용됩니다. 제3악지는 두껍고 길어서 다른 부속지만큼 눈에 띄지만 나머지 턱다리는 상당히 가늘며 끝이 큰 턱보다 앞쪽에 위치합니다. 나머지 다섯 부속지는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는 특히 크게 발달한 집게 다리이며 뒤 이은 두 개의 가슴다리 또한 집게 다리이고 남은 두 가슴다리와 함께 보행지로 이용됩니다. 가슴 마디에는 부속지의 접합부 인근에 아가미가 한 쌍씩 있으며 겉으로 볼 때 두 흉부 각각에 의해 가려집니다. 배마디 또한 제5절과 꼬리마디를 제외하고 전부 부속지가 있는데 수컷의 첫 한 쌍 혹은 두 쌍의 배다리는 성각이라 하여 교미를 보조합니다. 제6절에는 꼬리 다리가 있어서 유형을 보조하는데 꼬리 마디와 함께 미선이라 부릅니다. 나머지 배다리는 작고 짧으며 유형각이라 말합니다. 가재는 제한된 서식처를 가지는데 주로 강 바닥의 돌 밑이나 낙엽 밑처럼 몸을 잘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많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산간 계류나 물이 얕고 맑은 상류에 많이 서식합니다. 가재는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난생을 합니다. 주로 3월에서 4월에 산란하여 암컷의 복부에 품고 지내다가 5월에서 6월에 부화하는데 교미 후에는 포란하여 부화까지의 기간은 온도에 따라 다르며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다수의 가재는 암수가 교미하고 번식을 하고 나면 다시 적이나 다른 개체로 인식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체도 상당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암컷을 보호하는 개체도 있습니다. 포란한 기간 동안에 심한 스트레스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알을 털어버려 부화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란 수는 50알에서 70알 정도이지만 대부분이 갈견이 등 물고기들에 의해 먹혀버리고 부화에 성공한 치가재는 부화한 후에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어미의 배에 안겨서 보호를 받고 유기 잔사물을 주워 먹거나 작은 수생동물 등을 먹습니다. 새끼 가재는 탈피를 하면서 성장하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 어미는 자신의 새끼라고 인식하지 않고 타 개체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재는 밤에 가장 활동적입니다. 어떤 종류는 식물을 먹기도 하지만 잡식성으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기도 하며 천적으로는 육식성 물고기와 물새,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재의 평균 수명은 1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2018년에는 펄펄 끓는 화궈 요리 냄비에서 스스로 집게발을 자르고 탈출한 가재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서 고통을 느끼기라도 하는 듯 가재는 집게발을 버리고 냄비 바깥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해온 영국은 그동안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중심이었던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을 랍스터를 비롯해 개와 문어, 오징어 등 해양생물 무척추 동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문어와 바다가재 같은 동물들이 지능의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종류와 십각류에 속하는 이런 동물들은 척추가 없지만 지능의 특징 중 하나인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지으며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와 여러 장관들이 변화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상원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랍스터나 게 등을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삶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요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절시키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합니다. 영국보다 앞서 2018년에는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살아있는 상태로 갑각류를 요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랍스터를 산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수정안이 어업이나 기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동물복지 분야의 차기 법안의 발판을 이룰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6절에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동물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야기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봉사의 생애는 많은 시간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을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방에서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역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제자들은 유월절이 맞춰져 가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갈릴리 바다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의 관원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몸서리가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떠나면 제사장들은 또다시 그들을 불만을 품은 자들로 나사렛의 괴수 예수의 사람들로 몰아 고통 속에 빠뜨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가 맞춰지기를 기다렸다가 절기가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은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 주변이 고향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가나사람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사람은 아마도 안드레와 나다나엘의 절친한 친구인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3년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에 사람들로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한 어부의 복장을 하고 누군가의 제안만 떨어지면 고기를 잡으러 곧장 바다로 달려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미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록 가난하고 선생을 잃은 힘없는 사람들로 보였지만 하늘의 진리와 지식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어부의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고상하고 학식이 있으며 세련된 진리의 전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위대한 하늘의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눈부신 햇살이 반짝이는 바닷가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새벽, 밤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빈 그물을 털고 있는 자신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한 나그네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폭풍이 치던 캄캄한 밤에 풍랑으로 거의 죽을 수밖에 없어 생명을 포기하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가던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두 마리의 물고기와 다섯 개의 떡덩이로 5,000명을 먹이던 그 장면을 생각하며 밀려오는 그리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도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버린 시간입니다. 그때가 아무리 좋았어도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을 지나버린 추억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의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제자들 가운데 마침내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제안에 다른 제자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옷깃을 여미고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손에는 그물과 노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음식과 의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베드로를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루 저녁만 열심히 고기를 잡으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고기 잡는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자신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깊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처럼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헛순절만 했던 그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들은 그물 던지기를 포기하고 배전에 둘러앉아 주님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헛순절을 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도록 해주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추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둡고 공허한 바닷가를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곧 어디선가에서 주님이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긴 밤을 지새우는 동안 한 분이 외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한시도 제자들 곁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엠머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발길을 돌려 달려갈 때 행여 넘어지고 다칠까봐 삼십리 그 길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외로이 그물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침내 갈릴리 바닷가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서서히 동쪽 하늘이 밝아오면서 이제 제자들도 육지에 배를 대기 위하여 바닷가로 배를 저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낯선 나그네가 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 중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또 말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리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결론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펄떡거리며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사실 제자들은 이보다 먼저 주님을 알아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3년 전에 그날 아침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다락방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고,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펴줄 때까지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그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성급한 베드로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또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헤엄쳐서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 눈치 볼 필요도 없이 헤엄쳐 갑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정겨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앞도 뒤도 왼편도 아닌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편이요.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 편, 믿음의 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들이 언제나 예수님 편, 믿음의 편에 서서 일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두들 예수님 곁에 모였습니다. 비록 밤새도록 헛손질을 했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배는 이미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생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 계시다는 것이 그들은 꿈만 같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까지 놓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꿈같은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마쳐지고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특별히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길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는 스스로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얼굴 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도 심지어는 지금 우리들까지라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충동적이었는데 사탄이 이 약점을 가지고 베드로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언제나 앞장서서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도 제자들을 바라볼 면목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풀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마쳐지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 같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용기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한들 다른 제자들이 믿어주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긴가민가하게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판단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세 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밀한 시험에 대하여 이런처럼 뻔뻔하고 자부심 가득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들을 돌볼 자격을 마침내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거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진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앞으로 사울이라는 거친 그릇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준비시킬 주님께서 여기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은 교만하고 거칠고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필수적인 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양떼들을 마음 놓고 맡길 신실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자신이 기록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위대한 사역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듬어 안으신 마지막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품에 우리도 함께 안겨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반역자들이 멸망당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었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민수기 16장 19절에서 30절. 모세가 말을 마쳤을 때 땅이 갈라져 그들의 모든 장막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들은 산채로 구덩이 속에 빠졌으며 땅은 그들 위로 다시 닫히고 그들은 회중 속에서 멸망당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로부터 멀리 도망쳤다. 그들은 그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멸망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광의 구름 속에서 불이 나와서 향을 들이던 250인을 살라버렸다. 이들은 족장, 곧 일반적으로 회중 속에서 선한 판단력을 갖고 영향력을 끼치던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매우 크게 존경을 받았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의 판단을 구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쁜 가마에 전염되어 시기, 질투, 반역에 빠졌다. 그들은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의 선봉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역한 지도자들의 종말을 먼저 보았으며 저들의 범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악한 인물들의 멸망을 감수하지 않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마저 멸망시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차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민수기 16장 36절에서 38절. 반역이 치유되지 않음.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시무시하게 나타난 다음에 백성은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으나 겸비하게 되지 않았다. 그들은 반역의 정신에 깊이 감명되었고 고라와 그 무리의 아첨을 통해 자기들은 매우 선한 백성이며 모세에 의해 잘못 취급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당한 이들의 정신에 너무 철저하게 간염되었기 때문에 맹목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어려웠다. 만일 그들이 고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사악하며 모세가 의롭다고 인정해야 한다면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믿기 싫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 말에 복종할 수 없었고 그 모든 것은 모세가 그들을 속이기 위한 협잡에 불과하다고 믿고자 노력했다. 멸망당한 이들은 그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했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를 야심적인 인물로 생각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할 수가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멸망당한 인물들은 선한 인물들이었으며 모세는 어떤 면에서든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사탄은 미혹당한 영혼들을 더욱 깊이 끌고 들어갈 수 있다. 그는 그들의 판단력, 그들의 보는 것, 그들의 듣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경우였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위하는 방향으로 일이 매듭지어진 것에 대해 실망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 불경스럽게도 저들의 향로를 들고 제사장직을 행한 모든 이들의 모습은 백성에게서 찬양을 자아내었다. 그들은 이들이 감히 신령하신 대주제를 모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잠시 후에 모두는 흥분한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이들의 피에 대해 그들을 비난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민수기 16장 42절에서 45절. 이스라엘의 반역과 자기에 대한 그들의 무자비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이전과 다름없이 그들에 대해 동일한 관심을 나타내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했다. 당신의 백성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는 아론에게 그가 주님 앞에 남아있는 동안 그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도록 요청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